무라카미 하루키는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킹은 한 에세이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며 문체를 공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외에도 폴 오스터, 마이클 코널리, 하라리오, 정유정, 정이현, 마틴 스콜세지, 코원 형제, 류승환 등등 한 줄로 서서 이 사람에게 헌사를 바친 사람들, 그것도 유명인이 이렇게 많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탐정소설을 즐겨 읽으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유형의 탐정에 매혹되시나요? 돈에 따라 움직이고 얼핏 보면 냉정해 보이는데 속은 낭만적이고 정의로운 사립탐정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해도 이미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추리문학의 금자탑, 하드보일드 탐정 문학의 거성. 네, 레이먼드 챈들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8월 18일 월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런입니다.
레이먼 챈들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택한 작가, 그는 레이먼 챈들러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가 보낸 편지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레이먼 챈들러가 생전에 편집자, 친구, 독자 등등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서간집이라고 하죠. Selected Letters of Raymond Chandler를 한 주일 동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레이먼 챈들러의 대표적인 작품 빅 슬립을 기획했었는데요. 개편 시점에 맞추기에는 감상하기가 좀 벅찬 작품이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좀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먼 챈들러의 편지만으로도 작가로서의 그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레이먼 챈들러를 읽으신 분, 뭐 그렇지 않은 분 둘 다 모두에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먼 챈들러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
이번 기회에 더 소소한 디테일들을 알아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네, 저도요.
레이먼 챈들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미국 추리문학의 거장으로 이른바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을 처음 시도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빅 슬립과 같은 작품은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고전 영화 팬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는 1888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 이민을 갔다가 24살에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1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하기도 했고요. 전쟁이 끝나고서는 석유회사에 취직을 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고도 하네요. 그런 그가 작가가 된 계기는 40대에 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길 꿈꿨다고 하는데 병이 계기가 된 건지 이후로 직장을 다 관두고요. 작품 활동에 몰입했다고 하죠. 여러 단편들을 발표하다가 1939년에 빅슬립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그의 문학적 분신이자 탐정문학의 영원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죠. 필립 말로우가 탄생했습니다. 챈들러의 말년은 불운했습니다. 이 우울증은 계속되었고요. 결국 이로 인한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되어 1959년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요. 70살은 살은 것 같더라고요.
네.
더 자세한 그의 면모는 이제부터 감상할 그가 보낸 편지들에서 보다 매력적으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는 감상하는 작품의 완역서를 선물로 드렸었죠. 마지막 주에도 같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도서출판 북스피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레이먼 챈들러의 편지 모음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하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토니 베넷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Anything Goe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의 서간집 Selected Letters of Raymond Chandler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앞서 레이먼 챈들러가 이른바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개척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그가 사생활에서 쓴 편지들을 감상하기 전에 그의 작품 세계를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 빅 슬립에서 한 장면을 감상하고 그 후에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뭐 한 장면 딱 한 장면으로 당시에는 대중소설로 이제는 고전으로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작가의 면모를 엿본다 라고 하면 너무 뻔뻔하겠지요.
뭐 일단 읽고 나서 판단해보죠.
네.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시라고 별 설명 없이 무작정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자 이 탐정 필립 말로를 읽겠고요. 케일리는 그를 처음 만난 미모의 섹시한 여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프로젝트 구텐버그에서 제공하는 무료 원서와 북하우스 출판사의 완역서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Tall, aren't you?" she said.
"I didn't mean to be."
Her eyes rounded. She was puzzled. She was thinking. I could see, even on that short acquaintance, that thinking was always going to be a bother to her. "Handsome, too," she said. "And I bet you know it." I grunted. "What's your name?"
"Riley,"
I said.
"Doghouse Riley."
"That's a funny name." She bit her lip and turned her head a little and looked at me along her eyes. Then she lowered her lashes until they almost cuddled her cheeks and slowly raised them again, like a theater curtain. I was to get to know that trick. That was supposed to make me roll over on my back with all four paws in the air. "Are you a prize fighter?" she asked when I didn't.
"Not exactly. I'm a sleuth."
She tossed her head angrily, and the rich color of it glistened in the rather dim light of the big hall. "You're making fun of me." "키가 크시네요. 그렇죠?"
"크고 싶어서 큰 건 아닙니다."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당황한 것이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짧은 만남에서조차 그녀에게 생각은 늘 귀찮은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잘생기기도 하셨고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름이 뭐죠?
라일리. 도그하우스 라일리.
이상한 이름이네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약간 돌리고서는 곁눈질로 날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속눈썹을 거의 뺨에 내려앉을 때까지 내리깔았다가 극장 커튼처럼 천천히 다시 끌어올렸다. 난 그런 술수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날 강아지처럼 앞발 뒷발 다 허공에 들고 뒤로 구르게 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자 그녀가 물었다.
프로 권투 선수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난 탐정입니다. 그녀가 화난 듯 고개를 치켜들자 머리칼의 풍성한 빛깔이 커다란 홀에 약간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절 놀리시는군요.
아아.
What?
Get on with you.
I said.
You heard me.
You didn't say anything. You're just a big tease. She put a thumb up and bit it. It was a curiously shaped thumb, thin and narrow like an extra finger, with no curve in the first joint. She bit it and sucked it slowly, turning it around in her mouth like a baby with a comforter. You're awfully tall, she said. Then she giggled with secret merriment. Then she turned her body slowly and lithely, without lifting her feet. Her hands dropped limp at her sides. She tilted herself towards me on her toes. She fell straight back into my arms. I had to catch her or let her crack her head on the tessellated floor. I caught her under her arms, and she went rubber-legged on me instantly. I had to hold her close to hold her up. When her head was against my chest, she screwed it around and giggled at me. You're cute, she giggled. I'm cute too.
아아.
네?
저리 가란 말입니다. 내 말 들었죠?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약 올리는 사람이군요.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기묘한 모양의 엄지손가락이었다. 첫째 관절에 곡선이 없었고 덤으로 달린 손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생겼다. 그녀는 손가락을 물더니 젖꼭지를 문 아이처럼 입속에서 돌리면서 천천히 빨았다.
키가 지독하게 크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유 없이 명랑해져서 킥킥댔다. 그러더니 발은 들지 않고 몸을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돌렸다. 손은 힘없이 옆구리에 늘어뜨린 채였다. 그녀는 발가락 끝으로 서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더니 내 품속으로 곧장 쓰러졌다. 난 그녀를 잡아주든가 아니면 그녀가 바둑판 모양으로 깐 바닥에 머리를 깨도록 놔두든가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잡자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바로 나에게 기대왔다. 여자를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짝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내 가슴에 닿자 여자는 머리를 돌리더니 날 보고 킥킥댔다.
당신 귀엽네요. 나도 귀여운데.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함께 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음악은 골드프랍의 Melancholy Sky였습니다. 레이먼 챈들러의 필립 말로우 맛보기 어떠셨습니까? 빅슬립 중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전체가 다 이렇다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소설일 것 같네요.
허세가 아주 요새 말로 그 스타일리시한 허세가 장렬하는.
네, 근데 왠지 느낌은 네. 이 역할은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누가 했나요? 그 험프리 보가트가 남자였고.
네, 로렌 버컬.
어나더 그 또 할리우드의 그 별. 저는 이 험프리 보가트 세대는 아니었고요.
네.
말하자면. 잭 니콜슨쯤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에서 그런데 역시 말 수가 적군요.
네. 근데 비비안 리도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여배우 쪽으로는 저는 잘
스칼렛 오하라를 했던 그 비비안 리.
그렇죠. 네. 우리가 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바람과 그렇죠. 함께 사라지다. 예, 하드보일드 하면은 우리는 해밍웨이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체 군더더기 없는 묘사,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대화, 폭력적인 상황을 도덕의식 없이 바라보는 관점 등등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비록 감상한 건 단 한 장면뿐이지만 그 맛을 느끼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았을 듯 하네요. 자, 이쯤 해두고요. 슬슬 그 편지들을 감상해야죠. 첫 번째 편지의 제목은 내가 욕을 먹는 이유네요. 첫 편지부터 좀 세네요, 제목. 이 편지의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소설가는 한 번 이상 그 자신의 작품에 대한 혹평에 시달립니다. 레이먼 챈들러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는 추리소설에 대한 그 적절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죠. 이 편지는 그가 1942년에 출간한 세 번째 장편 소설 하이 윈도우가 평단과 시장 모두에서 실패한 후에 편집자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편집자를 위로하면서 그는 출판 시장과 독자들의 생리에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네요. 편지 내용이 짧으니까 전문을 다 읽겠습니다.
Letter to Blanche Knopf, 15th of March, 1942. Your letter, kind and charming as always, reaches me at a very bad time. I'm afraid the book is not going to be any good to you. No action, no likable characters, no nothing. The detective does nothing. I understand that it is being typed, which seems like a waste of money, and will be submitted to you, and I'm not sure that that is a good idea. But it is out of my hands. At least, I felt that you should be relieved of any necessity of being kind to me in a situation where kindness is probably not of any use. About all I can say by way of extenuation is that I tried my best and seemed to have to get the thing out of my system. I suppose I would have kept tinkering at it indefinitely otherwise. The thing that rather gets me down is that when I write something that is tough and fast and full of mayhem and murder, I get panned for being tough and fast and full of mayhem and murder. And then when I try to tone down a bit and develop the mental and emotional side of a situation, I get panned for leaving out what I was panned for putting in the first time. The reader expects thus and thus of Chandler because he did it before. But when he did it before, he was informed that it might have been much better if he hadn't. However, all this is rather vain now. From now on, if I make mistakes, as no doubt I shall, they will not be made in a futile attempt to avoid making mistakes. Most sincerely, Raymond Chandler.
블란체 누프에게 당신의 편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친절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정말 안 좋은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번 책이 별 도움이 안 될까봐 걱정스럽군요. 행동도 없고 호감 가는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탐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돈 낭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활자로 치는 중이고 당신에게 보내줄 겁니다. 아,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도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죠. 친절이 소용없을 상황이 닥칠 때 굳이 내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당신에게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변명을 하자면 난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만 끝내도 되겠다 싶었다는 것뿐이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에 끝없이 땜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좌절하게 되는 건 내가 거칠고 빠르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글을 쓰면 사람들은 거칠고 빠르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다고 욕하고 그래서 다음엔 좀 순화해서 상황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더 정리해보려고 하면 처음에 욕하던 그것들을 안 쓴다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챈들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원하지요. 전에 그렇게 썼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썼던 건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네요. 1942년 3월 15일 레이먼 챈들러. 폭력과 살인을 집어넣으면은 선정적이라고 욕을 해. 그래서 다음에는 좀 자제하면서 심리적인 측면을 늘려놓으면은 이제 한물 갔다고 비아냥거려.
사실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음악 있잖아요. 네. 앨범도 그렇고 평론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히 앨범 작업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매체나 평론가들의 평에 대해서 혹시 민감하신 편이세요?
점점 덜 민감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발끈하는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원문에서 보면요.
네.
맨 마지막 부분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그 뭐라 그랬죠? 미스테이크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아, however, all this is rather vain now. 이제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물론 할 것이다 이런 실수를 그래도 뭐 실수를 안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관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저한테는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실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그쵸.
고집대로.
네, 하더라도 그게 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의 최고의 작품으로 또 기억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자, 레이먼 챈들러의 편지 모음집은 올해 최초로 국내 독자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이 편지들을 보면은 챈들러의 팬뿐만 아니라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있고 그리고 의미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번에 읽어볼 그 편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제목도 작가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스타일인데요. 그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에 쓴 편지로서 로버트 호건이라는 팬에게 쓴 편지인데요.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시절 챈들러는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상 들어가 보죠.
One of my peculiarities and difficulties as a writer is that I won't discard anything. I have heard this is unprofessional and that it is a weakness of the amateur not to be able to tell when his stuff is not coming off. I can tell that all right as to the matter in hand, but I can't overlook the fact that I had a reason, a feeling, for starting to write it, and I'll be damned if I won't lick it. I have lost months of time because of this stubbornness. However, after working in Hollywood, where the analysis of plot and motivation is carried on daily with an utter ruthlessness, I realized that it was always a plot difficulty that held me up. I simply would not plot far enough ahead. I'd write something I liked, and then I would have a hell of a time making it fit into the structure. This resulted in some rather startling oddities of construction, about which I care nothing, being fundamentally rather uninterested in plot. Another of my oddities, and this one I believe is absolutely, is that you never quite know where your story is until you have written the first draft of it. So I always regard the first draft a raw material. What seems to be alive in it is what belongs in the story. Even if the neatness has to be lost, I will still keep whatever has that effect of getting up on its own feet and marching. A good story cannot be devised. It has to be distilled. In the long run, however, little you talk or even think about it, the most durable thing in writing is style. And style is the most valuable investment a writer can make with his time.
작가로서 나의 특이하고 까다로운 점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답지 못하고 자신의 작품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아마추어들이 보이는 단점이라더군요. 난 작품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쓰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이런 고집 때문에 몇 달씩 시간을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플롯과 동기가 매일 가오가리만치 철저하게 분석당하는 헐리우드에서 일하다 보니 내 발목을 잡는 게 항상 플롯 문제였음을 깨달았죠. 줄거리를 충분히 짜내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써놓고도 그걸 구조에 맞추려고 지독하게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 어딘지 좀 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워낙 플롯에서는 관심이 없는지라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았죠. 별스러운 점 또 하나는 이건 내 절대적인 신조이기도 한데 초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난 항상 초고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 살아있는 듯 보이는 것이 이야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깔끔함을 잃더라도 스스로 일어서 걸어가는 효과를 지닌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좋은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추출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아껴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글쓰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스타일이고 스타일은 그 작가가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나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세인트 빈센트의 디지털 위트니스였습니다. 작가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스타일. 이 대목에서 아마추어 작가들의 신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된다는 건 글을 잘 쓰는 것 이상으로 스토리텔러로서의 기량을 갖는 것 이상으로 그 작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세계, 즉 스타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신음한다고 했냐면요. 다음 대목에서 챈들러 말이 그런 스타일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t pays off slowly, Your agent will sneer at it, your publisher will misunderstand it, and it will take people you never heard of to convince them by slow degrees that the writer who puts his individual mark on the way he writes will always pay off. He can't do it by trying because the kind of style I'm thinking about is a projection of personality. And you have to have a personality before you can project it. But granted that you have one, you can only project it on paper by thinking of something else. This is ironical in a way. It is the reason, I suppose, why in a generation of made writers, I still say you can't make a writer. Preoccupation with style will not produce it. No amount of editing and polishing will have any appreciable effect on the flavor of how a man writes. It is the product of the quality of his emotion and perception. It is the ability to transfer these to paper, which makes him a writer, in contrast to the great number of people who have just as good emotions and just as keen perceptions, but cannot come within a Google of miles of putting them on paper. I know several made writers. Hollywood, of course, is full of them. Their stuff often has an immediate impact of competence and sophistication, but it is hollow underneath, and you never go back to it. I don't, anyway. If anyone asked me to give advice to beginning writers, I should probably say quite sincerely that I don't know enough to give advice of a general nature. You are largely preoccupied with the problem of showing people how to make their material marketable. You probably or certainly know a lot more about them than I do. Anyhow, I've never had any luck helping anyone to do it. Such wisdom as I may have acquired through my own struggles is only useful for the long pull, since it rather goes to the belief that too much preoccupation with the mechanics of writing is a sure sign of a weak talent or none at all. Sincerely, Raymond Chandler.
스타일에 대한 투자는 성과는 느리고 에이전트의 비웃음과 출판사의 오해를 살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겠죠. 글을 쓰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작가는 항상 성공할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란 개성을 반영한 것이고 개성을 반영하려면 먼저 개성이 있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개성이 있다 해도 종이에 개성을 반영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얄궂은 일이죠. 그런 점 때문에 지금이 아무리 만들어진 작가들의 시대라 해도 작가란 여전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스타일에 집착한다고 해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이 편집을 하고 퇴고를 해도 한 인간이 글을 쓰는 방식이 지닌 그 특색에 뚜렷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글의 특색이란 작가의 감정과 통찰의 본질에 따른 산물이죠. 그 특색이 감정과 통찰을 종이로 옮겨 작가가 되게 하는 자질이고 반대로 똑같이 그 좋은 감정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다 해도 그걸 종이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작가 몇몇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헐리우드에서는 당연히도 그런 사람이 가득해요. 그런 자들의 작품은 그 즉시에는 뭐 지적이고 유려하고 세련되게 충격을 가하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고 누구도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난 어쨌건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초보 작가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일반적인 충고를 할 만큼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야 할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알려주는 데 집착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당신이 아니 확실히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난 그런 면에서는 한 번도 남을 성공적으로 도운 적이 없네요. 내가 스스로 투쟁한 끝에
얻었을지 모르는 지혜는 다만 장기적으로 유용할 뿐이죠. 내가 얻은 지혜란 글쓰기 기술에 너무 집착하는가는 재능이 빈약하거나 아예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시일 뿐이라는 믿음과 다소 상통하니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을까. 오늘 감상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나왔죠. 이게 타고나는 거라고.
네.
기교나 기술을 초월해 있고 이 스타일이라는 개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노력도 초월해 있다는 결국 결론적으로 타고나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쓰는 그런 개성을 뜻하는 네네네. 건데 여기서 네
신음소리 아직도 들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북스피어에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를, 해냄 출판사에서 정호승의 산문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농심에서 자연의 풍부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보누스프를,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경향 아트힐 1층 점프 전용 극장에서 공연 중인 넘버벌 퍼포먼스 점프 8월 29일 금요일 4시와 8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 밤도 레이먼 챈들러의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리 카닉 주니어의 More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네,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